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자동차,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폭스바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폭스바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중저가 브랜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라인업이 되게 이제 훌륭하죠. 사실 뭐 포르쉐부터 시작해가지고 람보르기니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제 고가 라인업도 있고 스코다 같은 이제 아주 저렴한 이런 라인업까지 갖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풀 라인업을 갖춘 이제 자동차 그룹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폭스바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고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구조조정 준비하고 있는 폭스바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에 2030년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향후 6년에 걸쳐가지고 5만 명 정도를 해고한다. 그러니까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50만 대 감축한다 정도의 이 구조조정안을 힘겹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인 이제 결과였죠. 그런데 2026년 이제 2년 지났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좀 지났는데 폭스바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10만 명. 10만 명을 해고하겠다. 라고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회사가 10만 명을 해고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나라가 아마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일단 10만 명까지 구조조정을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62만 5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고용 인원의 한 16% 정도를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안에서만 10만 명 이렇게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까지 다 합해서 10만 명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 중에서 엠덴, 치비카우, 하노버 이 세 공장을 문을 닫는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네카르줄룸 공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곳의 공장을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 왜 갑자기 또 구조조정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폭스바겐 측의 답은 그렇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준비할 때만 해도 트럼프 관세 없었다. 미국 수출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자관 미국 사정이 좋지 않아졌다. 여기에 따른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이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수출 상당히 좋지 않다. 두 번째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폭스바겐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돈을 못 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인이 2년 사이에 연타로 폭스바겐을 때리면서 더 이상 기존의 구조조정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장, 폭스바겐 공장이 위치한 그곳은 사실 폭스바겐 C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폭스바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제일 행복한 이제 그러한 도시, 산업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절박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라는 것은 단순한 기계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 전동화가 있죠. 그다음에 AI에 기반한 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폭스바겐은 이 자율주행도 놓칠 수 없고 당연히 전기차, 유럽 자동차 회사로서는 당연히 전동화 여기에도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결과물은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은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인력도 고용하고 조직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 포기하고 그냥 중국 회사 거 사가지고 쓰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폭스바겐 전기차 뭐 있나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가물가물 이제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별로 성과가 없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순간 이제 완전히 아웃 오브 데이트된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구닥다리 회사로 전락을 하면서 정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몇 년 동안의 잘못된 투자, 효율적이지 못한 투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진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죠? 일단은 비용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내부적으로는 매년 60억 유로 정도씩 비용을 절감해야만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60억 유로를 매년 절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만 명을 감원한다라고 그러면은 1인당 급여를 이제 7만 유로 정도로 하면은 매년 70억 유로 정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먼저 처음에 나가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끝까지 70억 유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걸 단계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사람 10만 명 가지고 한 70억 유로 정도를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이것이 매년 줄다 하더라도 어쨌든 몇백억 유로 정도는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 공장 세 곳을 문을 닫으면 여기 관련된 유지, 시설 관련 등등 해서 절감하는 비용이 매년 한 30억 유로 정도 된다. 그래서 10만 명 해고하고 공장 세 곳 문을 닫으면 폭스바겐 차원에서 이제 매년 한 100억 유로 정도 최대, 이거 맥시멈이니까 적어도 60억 유로 정도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년에 만약에 연 100억 유로씩을 절감한다라고 그러면 폭스바겐 자동차는 얼마나 가격이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나라고 따져보면 대당 한 1000유로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1000유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80만 원 정도 차 가격이 내릴 수 있다. 이걸 전부 다 가격 인하로 쓰면 많이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야, 사람 10만 명 잘라가지고 차값 한 150만 원, 180만 원 내리는 걸로 끝나? 라고 생각하면 야 이게 될까?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어쨌든 폭스바겐이 추진하고 있는 이 1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예요. 현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세계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1990년대 이후에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머릿수로 따지면 1990년대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했어요. 어쨌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GM이 1990년대 총 7만 4천 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공장을 멕시코로 또는 아니면 아시아 다른 지역의 생산기지를 이제 옮기면서 미국 내에서 한 7만 4천 명의 엄청난 인력 구조조정을 했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 해 1년 사이의 구조조정으로 보면 1993년에 IBM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BM입니다. IBM이 6만 명을 구조조정한 것이 단일 1년 사이에 구조조정한 것은 가장 큰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만 명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되는 거죠. 보통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용이 되게 안정돼 있고 해고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인 폭스바겐이 10만 명이라는 넘사벽 숫자를 들고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쨌든 이제 이 10만 명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6월 말부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7월 9일 날 감독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경영에 같이 참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정부도 함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회 명칭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리 감독이사회라는 이제 명칭을 쓰는데 여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폭스바겐 사측도 이것을 한 방에 통과시킨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속적인 설득 그리고 노조와의 협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카드를 맞춰보는 작업을 한다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조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5만 명 감축과 관련돼서도 어마어마하게 노조가 양보를 했는데 지금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번에 10만 명이라고 하는 더 큰 숫자를 들고 나오는 이 사측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무조건 이제 반발할 수도 사실 없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차를 만들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피부에 닿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잘 팔릴 때는 야근, 특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상시 급여의 뭐 한 배 반, 두 배 이렇게 받아가면서 집안 살림이 이제 막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특근 이제 없어요. 야근 없어요. 그냥 주야 2교대도 뭐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유는 뻔한 거죠. 차가 안 팔리는구나.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러면 다 같이 망하던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급박한 상황으로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을 자르는 그리고 공장을 문을 닫는 것과 더불어서 돈 될 만한 것을 이제 팔거나 상장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쭉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폭스바겐 요 제일 화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 자회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르쉐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포르쉐가 뭐 폭스바겐을 소유하느니 어쩌느니 사건 복잡한 한바탕 난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폭스바겐 그룹 안에 이제 포르쉐가 이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황소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이는 벤틀리 같은 이제 럭셔리 차량, 부가티도 폭스바겐.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두가티와 같은 이제 오토바이와 관련된 럭셔리 오토바이죠. 브랜드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또 다종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브랜드를 다 지금 폭스바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상장을 분리해서 상장을 시키든지 하면은 추가적인 돈이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지금 매각 대상에 오른 것이 잘라서 팔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가티 오토바이 쪽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바퀴 두 개 달린 거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했는지 지난 2017년에도 한번 이제 분할한 다음에 상장을 하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보류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별 하나하나의 기업들 브랜드로 따지면은 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폭스바겐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지붕 안에 있던 여러 사업부를 쪼개서 지분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통째로 넘기는 작업들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중에서 이런 것도 하나 싶은 사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양 엔진입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를 이제 만드는 에버런스라고 하는 그래도 꽤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여기에 이 지분 51%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여전히 4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51%를 이제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51% 지분 매각에서 당초 기대했던 것은 한 51억 유로 최대 60억 유로 정도 생각을 했는데 74억 유로라는 훨씬 비싼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의 인식과는 좀 달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실 자본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뭐 기업을 매각한다든지 지분을 판매한다든지 할 때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아니면 내부인들끼리 뭔가 거래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 쪽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로펌이라든지 회계법인 컨설팅 이런 쪽에다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게 노력을 했고요. 결국 베인앤컴퍼니가 74억 유로라는 당초 생각보다 최대 한 20억 유로 가까이 더 많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스바겐 안에는 트럭과 관련되어 있는 트럭 제조 사업부도 있습니다. 트라톤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업 부분도 있는데 여기 지분도 이미 벌써 매각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꽤 많은 돈을 투입했던 배터리 사업부 그리고 ADMT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도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배터리 자율주행 사업 여러 가지로 참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폭스바겐은 이제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중국제를 사서 쓰겠다라는 쪽으로 점점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리하면 잘 팔린다라는 것을 이제 폭스바겐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회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져가지고 잘라서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추가적인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 몇십억 유로씩 더 들어오면은 사람을 덜 잘라도 되는 거죠. 당장 아니면 5년 만에 앞으로 4년 만에 뭔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7년, 8년식으로 늦추면서 서로가 좀 피해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절박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 그리고 되게 인간적인 경영, 노동자를 중시하는 이제 그러한 경영의 대표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구조조정이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전체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6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3만 명을 가지고 1년에 만들 수 있는 판매하는 차가 한 900만 대 정도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에 비하면 절반 조금 넘는 한 3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차 판매는 1년에 1,100만 30대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으로 나눠보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노동자 한 사람이 차 30대를 1년에 만드는 셈이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4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뭐 사실 폭스바겐이 도요타보다 더 인건비가 더 높겠죠 당연히. 그러면 더 많은 인건비를 주는데 차는 절반만 파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폭스바겐 브랜드가 아주 럭셔리한 이제 그런 브랜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문제는 예전서부터 고질적으로 계속되던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폭스바겐이 가장 꿀발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독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중국에서의 독일 차들의 약세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골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6년, 17년, 18년, 2020년 전까지 이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그러한 수익을 거둬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 벌어서 뭐 다른 지역에서 좀 적자가 나든지 수익이 줄어도 얼마든지 메꿀 수 있다라는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를 전후한 시기부터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지금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쭉 예상을 해보면 당초 10년 전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때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절반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솔직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차 판매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최대 만 명까지 그러니까 10만 명은 아니고 원래 BMW는 좀 작은 회사죠. 사이즈가. 최대 만 명을 감안하고 독일 안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을 15% 정도 감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관 뭐 폭스바겐이라는 상황은 똑같아요. 미래 투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뭐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연간 한 10억 유로 정도의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 돌아다니는 저 수많은 BMW 가지고도 지금 독일 본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당장 지금 여름 이제 휴가철이죠. 보너스 여름 휴가 보너스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올해는 여름 보너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명예퇴직 프로그램들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 5,500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이제 신청을 이제 했는데 아마 이 규모가 더 늘어나고 기간도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5년,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30년 전부터 주당 40시간도 아니고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돼 있던 이제 주당 35시간 이 흐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 35시간 동안 이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럼 주 35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이죠? 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근무하면은 몇 시에 끝나요?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이제 그러한 체제로 유지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4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 그러니까 임금 인상 없이 노동시간만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뭐 회사를 쥐어 짜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성차 업체는 그래도 괜찮아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부품 업체들을 쪽으로 더 타겟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보쉬 같은 경우에는 18,000명 감원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CEO가 이 정책을 감원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본인이 사임을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독일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MW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BMW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럽 전체 이 차량 판매 시장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유럽 맨날 폭염에 시달리고 에어컨도 없고 다 그냥 이제 전체 사회가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성장률도 이제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쁘지 않게 나타나요. 그래서 신차 판매 동향도 우리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2026년 5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4%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양호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맥을 못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대표적인 폭스바겐. 벤츠를 비롯해가지고 프랑스의 르노,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인지 이탈리아 회사인지 맨날 헷갈리는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자동차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BMW만 살짝 지금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는 많이 팔리는데 주요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못 팔어. 그러면 누가 파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답은 중국차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관세 장벽 때문에 제대로 차를 팔 수가 없는 거죠. 제3세계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만 판매 단가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필사적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최근에 결실을 맺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BYD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한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죠. 대부분 아니면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 보면 점유율이 중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산 합계로 이제 따지는 거죠. BYD라고 하는 이 한 회사 기준으로 보면 2025년 작년 판매량이 2024년 대비 3배 증가해가지고 한 해 19만 대를 팔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서 더 많은 차를 판매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차들이 돈을 벌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지금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26년, 27년 좀 회복은 됩니다만 어쨌든 과거의 이제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도 잘 안 돼. 그다음에 유럽이라고 하고 있는 자기네 안방에서도 잘 판매가 안 되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독일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제 이 독일의 주가 DAX, 닥스라고 하는 요 초록색이 이제 기준이죠. 벤치마크 기준인데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다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모두 다 이제 벤치마크보다 훨씬 하회하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 이젠 글렀어. 가망 없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돈 못 벌어. 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유럽에서 BYD를 중심으로 한 중국차의 도약은 놀랍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경쟁력은 당연히 비용입니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업체들 기준으로 보면 폭스바겐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와 비교를 했을 때 보면 모델별로 최소한 25%, 많게는 50% 이상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격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3분의 1 이상 저렴한 이제 그러한 가격이다 보니까 압도적인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BYD 자동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스타일도 괜찮고 그리고 라인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BYD가 유럽에서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Z9 GT입니다. 사실 이 Z9 G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앞쪽에 있는 요 로고가 BYD 로고가 아니죠. 뭔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그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렉서스라고 하는 별도의 라인이 있는 것처럼 이 BYD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벤츠와 더불어 가지고 이 덴자라는 라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죠. 2010년에 이제 합작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2014년에 100% 다 지분을 이제 본인이 갖고 와서 100% 지금 중국 BYD 회사의 라인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상당히 뭔가 역동적인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만 사실 이 차에 대해서 BYD가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테슬라 슈퍼차징이라는 것이 사실 테슬라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되게 큰 기여를 했던 것처럼 이 BYD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도 자체 생산을 하죠. 그러한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전기차보다도 압도적인 충전 능력,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이제 플래시 차징이라고 하는 슈퍼차징 능력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보면 놀라워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보면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다 믿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하 30도에서 5분 만에 70% 충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유럽에 있는 저 뭐 핀란드, 그다음에 러시아, 뭐 노르웨이 이런 데 가도 영하 30도도 자동차 꽂아놓으면 5분 만에 70% 급속 충전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분이면 완충이에요. 보통은 이제 70% 정도까지는 금방 되지만 그다음에 풀로 풀 차징하려고 그러면은 뭐 40, 50분 정도 더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12분 만에 다 채운다. 주행 거리가 짧은 거 아니냐? 한 번으로 800km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종입니다. BYD 같은 경우는 중국 전역에 한 4,200기 정도의 이제 플러시 차징 이 충전소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부터 유럽에 이제 수백 단위를 이제 목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충전기 같은 거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전기를 이제 끌어오는 허가만 받으면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BYD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 내년에 걸쳐서 많은 충전기를 설치해서 더욱더 점유율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은 이제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고용과 그다음에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약세 그리고 몰락의 기미를 보이자 유럽연합이 몸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이야기는 별도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럽도 장벽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수출하려고 하는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포괄해서 다 관세를 매겨요. 그러면 그 관세는 얼마만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들 업체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러니까 유럽이 나름대로 계산한 방식에 따라서 너희들은 차 한 대당 이만큼의 중국 정부로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그럼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관세를 묻혀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상쇄하는 이제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관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근데 관세만 가지고는 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누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유럽의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막는 것뿐만 아니고 유럽 자체의 어떤 생산을 늘려서 비용을 낮추는 이제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제3세계 국가들처럼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점점 이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유럽 집행위원회가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너무 복잡해요. 유럽은 항상 무슨 안을 만들면 논리는 좋은데 실행이 너무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단한 거죠. 그래서 유럽 전체 자동차 생산의 한 60%를 담당하는 이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그리고 르노 이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EU 집행위원회에다가 기준을 단순화하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 부품의 70%를 자국한 유럽연합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70% 충족하면 보조금 주고 안 되면 보조금 안 주고 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보호무역이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유럽이 이제 다급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내부에서 자동차 회사들 내부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입장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럽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이미 한 몸처럼 움직여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받아오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부품을 받아오는 것들이 이제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깝깝해지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러한 이제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자동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에서 싸게 많이 만들어서 덤핑으로 막 밀어내서는 점점 더 장벽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고용하고 투자하고 하는 걸 원하는 거지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완성차를 그냥 수출하거나 부품을 그냥 수출하는 것은 이제 조만간 관세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내에서 일단은 완성차보다는 부품 생산 그리고 조립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 땅에 땅 사서 건물 올리고 사람 채용하고 갑갑합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기존의 어떤 유럽의 자동차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거기 있던 인력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가는 게 제일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해고에 따른 고용 불안 이런 문제를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유럽 내 여러 공장들 중에서 가동률이 낮아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공장을 그냥 중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여기서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중국 차들이 이곳에서 차를 만들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의 자동차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했고 우리가 단순하게 뜯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쟤네들의 노하우나 실력을 쫓아갈 수가 없어 라고 점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옆에서 만드는 거를 보고 직접 보고 그다음에 손으로 경험하고 경험을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생각에 맞춰서 유럽 그 연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유럽 시장에 접근하고 싶으면 이곳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그 공장을 통해서 니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유럽에 제공해라 라는 이야기를 점점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렇죠. 최근까지 지금도 중국이 외국 업체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중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혼자서는 못 들어와. 너희들은 합작회사를 만들어야 돼.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그중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합작사한테 넘겨줘. 라는 게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것을 지금 유럽이 하려고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참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한테 특히 이제 지식인들한테는 꿈의 고향 같은 좋은 이야기만 넘쳐나는 이제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최근에 상황이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7월 9일 날 이제 발표되는 10만 명의 구조조정이 원한대로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인지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자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